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살아남는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은 정복자이자 지배자이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비롯하여 오래된 강자 애굽, 이집트 역시 BC 605년 예레미야 시대로 치면 예레미야 46장 2절에서 여호야김 넷째 해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밀렸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신 때가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던 스라야를 통해 이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했죠.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잘못하면 시드기야 왕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지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배자의 멸망에 대해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바벨론은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오늘 보면 33절에 보시면 그 권력 아래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학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샤크는 주로 억압하다 그리고 착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일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 28장 3절과 29장 2절을 보시면 바로 이 시드기야 왕 제4년 그 이전에 그에 앞서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리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 토공으로 이루어진 포로들이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의 기술과 노동력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죠. 정당한 대가를 기대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고 계속해서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포로 생활이었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현실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 그들의 구원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기서 구원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고알람은 가알이라는 동사의 3인칭 복수 분사형인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이제 속량하다라는 이제 번역으로 많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뭐 에베소서라든지 이렇게 로마서라든지 바울이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신 만군의 여호와 강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을 내가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원했듯이 내가 이 바벨론도 아무리 강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래서 35절에 아무리 바벨론의 지혜로운 관리들이라고 해도 애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36절에 자랑하는 자, 바벨론의 용사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37절에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었죠. 심지어 38절에 가뭄이 오는데 그 땅의 우상들, 바벨론이 숭배하는 신들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더 강한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지도자들이나 신들까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계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도시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거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절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바벨론 역시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바벨론은 이후 알렉산더 대왕 때까지만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예수님 시대 때도 폐허로 남아있었고 지금도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그 위에 한 9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있죠. 그러나 과연 바벨론에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황폐화될 것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억압받으며 착취를 당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계속해서 4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북쪽으로부터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민족을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동하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았던 시드기야 제4년 당시의 바벨론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여고니아 왕도 잡혀갔고 시드기야 왕도 지금 가야 할 형편이었죠. 바벨론 왕이 오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그게 권력자죠.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또 가라고 하면 오라고 하면 와야 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인생. 정복당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죠. 바벨론 왕은 그렇게 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죠. 그런데 4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애굽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이 세운 사람을 이제 이 남유다에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그 바벨론 왕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자신이 택하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택하는 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출두하라고 명령하는 자, 쫓아내고 싶으면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46절 이어서 있습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왕의 생각과 계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오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바벨론 왕의 그 명령과 바벨론 왕의 계획과 그의 생각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들어라.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더 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에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온 세상의 역사가 달려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라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소위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죠. 아무리 강해도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그냥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자, 결국은 그가 강한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자로, 살아남는 자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이 강해 보이지만 그건 정말 한순간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시는 자, 그 사람이 강한 자야.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바벨론이 부르짖는 그날까지 그들이 살아남는 신앙을 가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바벨론이 부르짖는 그날까지 너희는 살아남는 자의 신앙을 가지길 원해. 강한 자의 신앙을 가지기 원해. 이처럼 바벨론 왕이 아니라 더 강한 자,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의 권력자가 가진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을 저는 오늘 살아남는 자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문제들 하나하나가 마치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크게 다가올 때가 많지만 더 크신 하나님, 더욱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남는 자로, 강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